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의 말씀, 구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후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리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린 여아람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더라.
이제 아이성 전투 이후에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갱신하였으며 율법을 낭독함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잘못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정체성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다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임하게 됩니다. 이후 구장을 보면 이에 대한 가나안 족속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싸우려고 하는 자와 두려워 떠는 자가 생겨납니다. 싸우려고 하는 자들은 이제 구장 첫 전반부에 보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 아마도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희망을 가졌을 것이고 우리가 더 힘을 합해 싸우자라는 이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나중에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에게 이제 진멸 당하게 됩니다. 한편 이제 두려워 떠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었는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11장 19절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히위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도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우기로 했는데 그 히위 족속 중 기브온에 사는 그 기브온 주민들만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기로 한 것이죠. 그냥 두려워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두려워 떠서 우리 어떡하나가 아니라 이들은 꾀를 내어 살 방법을 이제 간구하는데 그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면,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다 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지? 라고 하겠지만 당시 사절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먼 나라에서 온 사절단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꾸민 것이죠. 우리가 사절단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격식도 좀 갖추고 옷도 잘 차려입고 이렇게 세련되게 올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먼 나라에서 그렇게 걸어서 오면 이제 옷도 다 해질 것이고 가죽 부대들도 다 해지고 옷도 낡고 다 쉽게 말하면 약간 거지꼴처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떡도 이제 곰팡이가 난 핀 떡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식량을 챙겨야 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 걸어가다 보니까 그 빵, 양식에 이제 곰팡이가 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꾸며서 이제 그 기브온 주민들이 그렇게 옷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앞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나님과 너희의 소문을 듣고 너희와 화친하기 위해, 너희와 뭐 동맹하기 위해 혹은 너희를 섬기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다. 우리와 화친하자 라고 이제 다가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에 여호수아는 처음에 의심합니다. 의심해서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그 변장한 기브온 주민들은 이제 9절 10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손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그 온 여정에 대한 소문을 다 들은 거죠. 사실 이에 대한 소문은 가나안 백성들도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아마 이 근방의 나라 혹은 또 멀리까지 이 소문이 났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백성이 한 나라가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탈출하였고 자신들이 신이 준 땅으로 간다더라. 뭐 이제 이런 소문들. 그래서 그 소문들을 듣고 우리가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내가 들었고 그가 애굽에서 지금까지 행한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너희와 화친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한 거죠.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 이제 옷도 다 꾸미고. 이제 사실 이스라엘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단어가 문장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스라엘은 이들과 화친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속은 거죠. 이 기본 주민들에게 확인할 것들은 다 확인했을 거예요. 옷도 살펴보고 양식도 받았는데 양식도 곰팡이가 핀 것을 보고 아 얘네는 진짜 멀리서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기로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은 족장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나서. 왜 원망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 그 명령과는 반대되는 조약을 지금 기브온 족속과 맺었고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진멸하자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과 화친하여 이들을 뭐 죽이지 않겠다, 너희들을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 이 약속이 깨지는 순간 또한 자신들에게 미칠 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진멸하지도 못하고 진멸을 안 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부르죠. 너희가 어찌하여 속였느냐 다그치죠.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면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종으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자들로 그 기브온 주민들을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중 희위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이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실수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 실수로 인해 이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죠. 아유, 이스라엘이 속긴 했지만 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속이고자 한 기브온 주민들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스라엘이 참 안 됐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마음도 좀 들기도 하고, 에휴,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지. 왜 안 물어봐가지고 이런 실수를 범하냐.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기브온 족속이 문제가 많아 보이죠. 이들이 작정하고 속인 거니까. 그걸 이스라엘을 탓하게 되면 우리도 힘들어지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혹은 내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생겼다. 아,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어요?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 나쁜 놈들이 나를 속였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봐야 하냐면, 지금 8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 라고 울면서 한탄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 그래서 다시 섰고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낭독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실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나서 이 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며 왜 이렇게 실수했어? 왜 묻지 않았어?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 기록된 걸 보면, 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는요, 굉장히 큰 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사울 왕을 떠오르게 하는데, 사울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다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고 결정했다가 그는, 그의 집안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전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잘못은 어찌 보면 그 아이성 전투 때 잘못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재물을 취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친다면, 지금 이 말씀은 좀 더 큰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잘못, 사실상 아이성 전투의 잘못보다 더 큰 잘못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앞장에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과 지금의 하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실 9장의 말씀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간이 잘못했을 때처럼 뭐 전투에 패배하게 하든지 아니면 무슨 벌을 주셔서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 보구나,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묻지 않고 조약을 맺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 조약을 맺은 사람들은 먼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보통 같았으면. 또한 기브온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을 속였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든지 또 그런 말씀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기브온 주민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은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내어 이스라엘을 속이고 맺은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조약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왜 인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정복 전쟁을 이어갈 때 사사기에 보면 이 경우가 남아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혹은 문화 이런 게 좋아 보여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 사사기에서는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은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지만, 지금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약은, 이 구장에서의 일은 어떤 것을 말하고 싶은지, 성경이 지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다른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족속들은 싸우기로 하죠.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이들은 우리를 죽일 것이다. 모두 진멸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한들 이들은 우리를 진멸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 우리가 싸우자. 이런 반응이 있었고, 이 기브온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이제 그 쭉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들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너희 소문을 듣자 하니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왔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는 걸 보니,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는 걸 보니, 우리가 너희에게 화친을 맺어야 될 것 같아서 왔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두려워 떨며, 사실상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서 그 자비를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들의 방법이 꾀를 내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서 이스라엘을 속인 것이지만,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행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기브온 백성들의, 이 주민들의 잘못을 묻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벌하시지 않으시죠.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물 깃는 자와 나무를 패는 자가 되기도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저주인가?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종이 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꾀를 내다라는 말을 이제 원어로 보면 지혜롭게 행동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간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이제 뭐 계략에 넘어뜨리거나 함정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들이 지금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나무를 패는 자와 물을 깃는 자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전을 지을 때 이들이 성전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 기브온 백성들이요. 성전에서의 봉사를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말씀일 텐데,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온 주민들이 어찌됐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지만, 추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구장에서는 그들을 불러서 여호수아가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이제 이렇게 해서 너희가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종이 되었을 때 성전에서 봉사하는, 어쩌면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기브온 주민들의 꾀에 넘어가 실수하는 이스라엘보다는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그 언약 안에 든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임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진멸해야 할 적이었지만 그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더 극명히 드러나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고 그 뒤에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유대교로 개종해야 했고 유대교 안에 들어가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은 진멸해야 할 족속이었지만 어쨌든 지혜롭게 행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물론 종으로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시대 속에서도 이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남게 됩니다. 살아남아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랬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거하게 된 이방인들을 보면 라합이 그랬죠. 기브온 주민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심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비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자비와 사랑,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웃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경우를, 모든 상황 속에서의 어떤 모든 일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그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 이웃과 형제와 교회를 대해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제 삶을 돌아보며 나에게는 이러한 자비와 사랑이 있는가? 나에게 잘못하는 자들 앞에서 혹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 물론 너무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서 나는 용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사랑과 용서를, 그 자비하심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비와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어려울 겁니다. 먼저는 교회에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 자비와 사랑이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잘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눈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 아니면 나의 가정으로 나아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비와 사랑을 보이고 또한 행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 애써야 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말하면 다들 교회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부담 준다고. 저도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지만 내 마음이 혹은 내 정성이, 물론 그 정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 이러는 건 피해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흘러가듯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더욱더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확인합니다. 진멸당해야만 했던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죄로 인해 죄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비하심과 사랑 가운데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세상에 보이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